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억압받고 있는 감정이나 혹은 갈등이나 혹은 욕구가 자신이 수용되는 아주 안정적인 환경 가운데서 자유롭게 표출됨으로써 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정신분석에서 무의식 속에 잠겨있는 상처나 콤플렉스가 말이나 행위를 통해 밖으로 발산됨으로써 노이로제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꼭 치료 때문은 아니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누군가는 노래방에 가서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운동하는 가운데에서 아주 격렬한 몸짓을 통해서 각자의 방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이 카타르시스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혹은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애통하며 기도할 때 느끼는 것과 아주 유사하다는 생각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우리가 찬양과 기도하는 것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해서 우리 정신 건강에 이롭고자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닌데 과연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 시간에 드리는 기도 이것이 과연 카타르시스와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알아가는 것을 삶 속에서 잘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이유는 사실 성경 전반적인 지금 사사기 2장인데 그 앞에 전체의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민족의 단위를 이루게 되었고 그들은 현재 애굽의 포로 혹은 애굽의 노예 상태로 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부터 민수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면 약속의 땅을 정복해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정복이 완료되지는 않고 열두 지파가 각자 차지해야 할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점령을 했고 아직 완료되지는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1장을 보시면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종복이 크게 특이하거나 혹은 특별할 것은 없습니다. 종복자가 피종복자를 종으로 삼고 피종복자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종복당한 대상은 그 종복자들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의 재산이 되는 것이죠. 뭐 별로 특이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종복은 이러한 일반적인 고대 다른 국가의 종복의 모습과 같아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특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일곱 족속과는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을 다 멸절시켜라. 그러니까 다 죽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남겨두는 불순종을 행했죠. 왜 그렇게 불순종을 했습니까? 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들을 남겨두면 값싼 노동력이 될 것이고 또 노예를 삼아서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굳이 죽이지 않으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자신들이 만족할 만한 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골짜기 안에 남겨진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을 찾아서 종복을 하기에는 그에 대한 받는 것보다, 얻는 것보다 드려야 되고 투자해야 될 것이 더 많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번거롭게 완전히 정복할 필요 없이 지금 요 정도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한 정복, 그들을 완전히 멸절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서 말씀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가 띄워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이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라는 그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과 만나고 대면하고 언약을 맺기는 했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적인 단위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고 그 출애굽만 하고 땡치는 것이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그곳을 정복하게 하신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확하게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얼만큼 풍성한지를 먼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렇게 언약을 잘 이행하신 그 신실함을 토대로 자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을 언급해 주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시고 그 뒤에 이어서 그들의 제단을 헐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차별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은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그 이스라엘 유전자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쉽게 오해를 하곤 하는데, 이방 민족은 모두 멸절하라는 명령이 아님을 이 구절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게 포인트인 거죠. 이것은 사실 성경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보면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창세기 17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맺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때 그 할례 언약의 대상이 단순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식들에게만 할례를 베풀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들의 자식이 아닌 사람들, 온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이방인도 포함하고 있죠.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시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장면에서 이방 사람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라합. 라합은 가나안 민족이었는데 하나님 편을 선택함으로써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기상으로는 이후의 미래이기는 하지만 이후에 모압 사람 룻도 베들레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결국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구약에서도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다 혹은 이방 백성이다의 문제로 하나님이 다 죽여라 혹은 살려둬라 이 선택받은 백성이다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측면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라고 명령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제단을 헐라,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통혼하며 같이 살아가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가나안의 신들을 숭배하게 되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를 것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가나안 백성 다소 인간의 기준에서 보기에는 잔인하고 끔찍하지만 그들을 다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노예 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3절에서 세 가지 심판을 내리십니다. 함께 읽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세 가지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몰아내지 않으신다는 심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신들이 직접 전쟁을 하면서 그들의 대적들을 몰아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지요. 근데 제가 이것을 심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백성을 몰아낼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이득도 되고 번거롭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은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이 내버려둠. 이라는 것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나안 백성을 몰아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살아가며 지금 하나님이 조금 건드셔서 심판을 내려주시면 그렇게 톡톡 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텐데 이대로 내버려 두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이제 두 가지 양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적인 심판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있죠.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곧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서 값싼 노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살려두었던 그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착취하는, 오히려 그들을 도륙하게 되는 착취자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나안의 종교가 올무가 될 것이다 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올무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 바알신을 섬기는 이유는 그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신이 잘 숭배하면 농사에 대한 수확이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풍요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바알신을 같이 섬겼죠. 왜요? 그렇게 바알신을 숭배하다 보면 나오는 여러 가지 이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나안 종교의 먹이만 보고서 아주 어리석게 날아들고 있는 그 어리석은 새 이스라엘이 가나안 신들에 의해서 붙잡히고 그 덫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을 이러한 올무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 너무 다행스럽게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경고하고 심판을 예언하니까 그렇게 심판을 들은 뒤에 즉각적으로 소리 높여서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자리에서 열심히 울었던지 그 울었던 장소를 통곡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의 복임으로 명명합니다. 그때부터 거기가 복임, 통곡하는 자들, 복임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울고 난 후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다라고 해도 무방한 거죠. 열심히 울었고 제사까지도 지냈기 때문에 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했구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의 일들을 예상할 수 있죠. 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겠지라면서 생각을 하는데 뒷부분을 보면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성경책 보시면요. 6절에서 10절 요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는 대목이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야기가 샛길로 잠깐 빠졌다가 그 뒷부분과 다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6절과 10절은 생략하고 그 뒤에 11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요. 자,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며 기도했고 제사까지 드렸는데 어찌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까? 하는 의문이 우리에게 생기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로 전 대목에서 그들이 통곡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고 이젠 심지어 바알까지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책 보실까요? 파란색으로 타이틀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11절 위에 타이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다. 11절에 보면 제가 아까 읽었던 그 대목에서 바알을 섬기는 대목이 나오고요. 12절을 보시면 다른 신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지금 사사기 저자는 세 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은 복임에서 그렇게 열심히 통곡하고 울면서 제사를 지내기는 했지만 전혀 그들의 삶에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여전히 가나안 백성들과 동거를 하게 되었고 동거를 유지를 했었고 결국 그들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불순종의 죄로 시작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우상 숭배의 죄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하고 경고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통곡하는 복임이 아니라 회개하는 돌이킴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죄라는 단어, 헬라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원어적인 의미에서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이 관역에 우리가 제대로 꽂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표하시는 그 관역에 꽂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돌이킴을 요구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 이 화살이 관역에 꽂힐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참된 돌이킴이며 이게 참된 회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울면서 계속 이 방향대로 자신의 삶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울었다면 방향을 트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이거 천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죄짓는 삶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참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 여호와의 사자가 현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감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는 괜찮은 걸까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 66권의 완성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를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예배 자리에 나와서 혹은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에 찔림이 있죠. 그리고 그때는 열심히 웁니다. 그리고 울다 보면 우리 안에 개운한 마음이 생기죠. 그리고 그때는 은혜를 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느낌은 가지고 있지만 삶 가운데서 전혀 돌이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통곡이 철저한 회개와 순종에 대한 결단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세타령이다, 혹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다시 중요하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곡이 철저한 회개와 순종에 대한 결단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세타령이고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기도는요, 그 안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것 변화시키는 게 기도겠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를 하게 되면 결국 삶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절대로 통곡하는 기도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비춰서 그 비통함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비통함을 드러내는 수준에만 머문다면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신학자들이 회개의 개념에 대해서 참 잘 정리를 해놨는데 그 회개 안에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 요소입니다. 지적 요소. 이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죠.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자신이 행하는 것이 죄인지를 몰랐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이것이 죄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 죄를 지었다라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감정적 요소입니다. 그 죄를 깨닫게 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죄를 너무너무나 미워하게 되는 거고 지금까지 무지하게 죄를 지었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통과 통곡은 자연스러운 회개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말 그대로 카타르시스로 끝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세 번째 요소, 의지적인 요소인 거죠. 바로 죄로부터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구성될 때 1단계에서 끝나고 2단계에서 끝날 때 회개가 아니라 이 3단계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이를 때에 이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죄를 지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 말고 분명히 이것도 회개해야 될 요소겠지만 우리가 상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어떤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죄 혹은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마음속으로 살인을 저지른 죄 혹은 음란함의 죄, 거짓의 죄, 교만의 죄, 탐욕의 죄 이러한 것들 가운데 분명히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만약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사실 이것보다도 자신이 먼저 죄인인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그 전 단계에 가야겠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어떤 죄를 상습적으로 계속 짓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기도 시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통곡하십시오. 우시고 옷을 찢으면서 애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카타르시스만 경험하고 끝내지 말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신 후에는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없는 경고 속에서도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던 이스라엘 돌이키지 못하고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혹은 번거롭기 때문에 그렇게 울기만 하고 끝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의 참다운 모습으로 돌이키시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